곧이어 뉴스포커스와 영화동네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활동을 계속하며 선박 간 환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예, 최선희 부상은 지난 1일이었죠.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도 일부 언론들을 상대로 해서 북한 측에 그 하노이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정확히 보름 뒤죠. 그제죠. 그 입장을 또다시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평양에서 타스통신 그리고 AP통신 이렇게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는 언론 해외 언론사들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그 미국이 결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협상의 중단 그리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의 재개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단시일 내에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할 수 있는데요.
예.
먼저 하노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폼페오 장관, 국무장관하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그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정상회담에서 조성을 했고 그 때문에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응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전체적인 말하자면 핵무기와 핵물질의 포기 그리고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하노이에서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서는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타협할 의도가 없고 또 그런 식의 협상은 할 계획이나 생각이 결코 없다. 이렇게
예.
아주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기이한 협상 태도에 당혹감을 표명했고 그러면서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다시 이런 기차 여행을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강하게 미국 측의 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비난하면서 다시 그 공을 미국으로 넘긴 셈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 기자가요. 이 보름 만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연 그 배경, 그 시기 이런 것이 좀 중요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기대를 많이 모았던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말씀하신 대로 한 보름가량 그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그 최선희 부상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비핵화 협상 중단을 내세워서 미국을 지금 압박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선희 부상이 그동안 조용했다가 갑자기 이제 평양에서 그 외신 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지난달 28일 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그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당시 북한은 그 영변핵 시설을 폐기할 테니 유엔 안보리 제재 11개 중 5개를 해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북한에 대해서 그 비밀 핵시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핵 영변 또 이것뿐만 아니라 미사일, 핵무기 또 생화학무기까지 전부 다 폐기하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양측 간의 그 저 입장이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결렬되고 아무런 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은 그 북한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종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그 정상회담이 실패한 외교적 참사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결렬된 책임이 미국에 있다.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의 책임은 미국이 져야 된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 자체적으로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한 이런 조치를 취해왔는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 같은 핵실험, 미사일 동결을 재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종의 약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입장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곧 성명을 통해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도 하고 동시에 좋은 얘기로 할 때 나와라 이렇게 그 신호도 보내군 이런 강원 전술을 지금 다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최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예, 북한으로서는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을 하는 시점에 어떤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보다는 미국 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좀 더 지켜본 후에 어떻게 다음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최선희 부상이 얘기한 대로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최 기자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 또는 분석으로는 북한이 현 시점에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판을 깨서 미북 비핵화 협상을 그르쳤다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또 이로 인해서 그 미국에 말하자면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군으로부터도 말하자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비유하면은 일종의 그 칼을 빼진 않지만 칼 지갑에 살그머니 이제 손을 올려놓는 내가 여차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지난번에 그 정상회담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그 자체적으로 취한 겁니다. 핵동결과 미사일 이런 것은 무슨 그 남북정상회담이나 그 미북 간의 그 합의면은 없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간의 신뢰관계,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 이럴 뜻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걸 취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그 안 좋고 회담이 결렬되고 또 미국은 계속 당초 얘기와 달리 전면적으로 저 비핵화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당초 약속을 깨고서 이것을 저 전면적인 비핵화를 하라 그러니 나도 기존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취했던 핵실험 동결, 미사일 발사 자제 이런 것도 재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언급한 것은 아까 그 폼페오나 또 다른 관료들을 얘기한 것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그 언사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이고 또 주목되는
예.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놀랄 일은 아닙니다. 사실 예. 북한은 그동안에 미국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그 말하자면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 타결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한데요.
예.
그런 맥락에서 최선희 부상은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심 뭘 바라는지 분명히 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예.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도 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믿고 의지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다.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북협상 말하자면 주도하는 인물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폼페오 장관에 대해서 북한은 이번으로 벌써 세 번째 공식적으로만 세 번째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난 7월 달에 폼페오 장관이 세 번째 평양 방문 직후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강도 같은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예.
사실상 폼페오 장관을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조선중앙통신의 담화에서도 폼페오 장관에 대한 거부감을 밝혔고요. 이번에
예.
최선희 부상이 또다시 그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강도 같은 요구라는 말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네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폼페오 장관이나 볼튼 보좌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밝힌 것이고요.
예.
앞으로도 폼페오 장관을 협상 상대로서 받아들이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번 그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제 이것이 그 최선희 부상 이번 기자회견을 그 북한의 그 압박 위주인 그 북한의 그 전형적인 그 협상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이 결렬된 것은 대부분 이제 북한 책임이다 그 얘기죠.
예.
북한이 비밀 핵시설도 계속 가동하고 있고 전면적인 비핵화도 안 한다 그러고 또 제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거의 미국 입장에서 보면 거의 완전하게 제재를 다 풀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이 나름대로 사실은 그 협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협상 끝난 다음에도 북한에 대해서 그 공세를 핀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평양에 이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 부상을 앞세워서 이 같은 미국의 그 대북 압박 공세에 그 밀리지 않겠다 이런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렬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예.
미국 쪽에서도 그 강경한 얘기를 하고 있는 폼페오, 존 볼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당신네들이 우리를 압박하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종의 밀리지 않겠다. 이런 하나의 그 입장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에는 그렇게 많은 수적으로는 많은 그 외신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세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5일 국무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북한 최선희 부상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폼페오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e are hopeful that we can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 negotiations. I saw the remark that she made. She left open the possibility that negotiations would continue for sure. It's the administration's.
네,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폼페오 장관의 반응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최선희 부상의 발언, 기자회견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이것은 기존 말하자면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과 관련해서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보다는 오히려 추가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예.
폼페오 장관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끝난 직후였어요, 정상회담이.
예.
앞으로 몇 주 안에 실무협상 대표를 평양에 파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2차 정상회담을 실패로 끝난 회담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보다는 비핵화 부분을 제외하면 여러 다른 부분,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라든지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 측과 상당한 의견 조건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좀 더 말하자면 조율을 거쳐서 비핵화를 일어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바로 전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북한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하루 전에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뉴욕에서 이례적으로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 이사국이죠.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도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의 문을 크게 열어놓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각국의 그 안보리 대표들이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보면 미국은 어쨌든 현 단계에서 그 협상의 판을 깨기보다는 오히려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볼튼 보좌관의 발언에서도 엿보이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잘 아시는 대로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의 말하자면 대북 메시지를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또 상당한 강경파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렇지만 최선희 부상의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북한이 이렇게 최선희 부상을 통해서 미국이 판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정도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예.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자제된 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폼페오 장관은 이날 최선희 부상이 언급한 핵미사일 동결과 관련해서 동결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한 약속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 폼페오 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Ending the moratorium, I can say only this. In Hanoi, on multiple occasions, he spoke directly to the president and made a commitment that he would not resume nuclear testing.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걸쳐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핵 미사일 동결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약속이니 이를 지키라 이런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사실은 그 북한 핵에 대한 그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에 대한 것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다른 이슈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이 북한 그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한 기자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최선희 부상이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동결을 풀 수도 있다는 이런 걸 받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폼페오 장관이 이것은 그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러 번 트럼프 대통령에 직접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이런 얘기고요. 앞서서 또 폼페오 장관이 비슷한 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방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에게 비핵화 약속을 거의 한 6번가량 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미국은 지금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개인적인 면담 또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김정 최고 지도자의 그 발언 하나에 대해서 큰 그 무게를 두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촉구하고 그런 비핵화 약속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최선희 부상은 인터뷰에서 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볼튼 보좌관 또 역시 이 발언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좀 밝혔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볼튼 보좌관은 최선희 부상이 회담 결렬과 관련해서 밝힌 입장은 부정확하다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아 그런데 그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말하자면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직접 그 비핵화의 약속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다라고 했고
예, 예.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거듭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약간의 전제가 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교착 상태는 상응 조치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일각에서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계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마도 북한의 핵 협상이 결렬로 끝나고 그야말로 판이 깨진 상황에서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 생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협상이 계속되는 한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것이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약속을 깼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협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도 계속된다.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 협상이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큰 견해차를 보이는 것은 비핵화 조치의 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상응 조치 여부 이것 아닙니까?
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했는데 어기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북 관계가 강대 강 구도로 치닫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양국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크게 보면은 뭐 두 가지 흐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그 미국 시간으로 보면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이 밤에 워싱턴 시간으로 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도 이제 그 아침에 일찍 그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선에서 끝났는데요.
예.
아마 뭐 저 백악관 국무부 이런 그 전문가들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그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했지만 북한과 그 협상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이니까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으로 보내서 협상을 이제 북한이 하자고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뭐 이런 하나의 그 협상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원을 둘러싸고 지금 미국과 그 북한이 상당히 그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 미국은 전면적인 비핵화 안 하면은 대화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입장을 하고 북한도 단계적 또는 영변에 국한된 이런 거 아니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기존에 이제 이것이 상당한 그 교착 국면으로 굉장히 그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그 두 개의 그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느 거로 진전될지는 이제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이전의 상황인데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정책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핵정책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건 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and that is a position around which the U.S. government has complete unity. Our goal, our objective is the final fully verified.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고 이런 입장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 비건 대표의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첫 공개석상에서 한 언급인데요. 비건 대표의 발언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나온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견해와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사실 그 공개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이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의 대북 메시지를 존 볼튼 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볼튼 보좌관이 얘기하는 이런 대북 협상의 원칙은 그 대화를 중시하는 비건 특별대표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게 아니냐
네.
이런 관측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비건 특별대표가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공개 그 말하자면 발언에서
네.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볼튼 보좌관의 발언과 맥락이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견해를 밝혔고요. 또 그 발견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가 북한의 미국의 입장이라는 게 아니라 볼튼 보좌관이나 비건 특별대표가 한 표현은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일괄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는 아주 전혀 다른 것이죠. 일괄 타결,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한 번에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는 바로 이번에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그런 북핵 해법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입장이 단계적 동시적이 아니라 일괄 해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비건 대표가 앞서 한 말하고 또 최근에 한 말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듯 보이는 것. 이 비건 대표가 볼튼 보좌관의 견해에 이제 동조를 하는 그런 그 모양새인데 이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역시 하노이 정상회담입니다. 그 볼튼 보좌관이나 뭐 비건 대표는 전부 다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관료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최종 결정하는 그 책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면적인 비핵화, 일괄 타결 방식에 의한 모든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앞서 이제 비건 대표가 지난 1월 말 스탠포드 대학에서 단계적, 그 동시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공식적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요. 비건 대표가 1월 말 공개 연설에서 조금 그거하고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것을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요. 비건 대표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 선회했고 그 과정에 볼튼 보좌관의 이제 말에 동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볼튼 보좌관이 앞으로도 계속 이 그 상황을 주도를 하게 될까요?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북한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있을 때는 좀 더 볼튼 보좌관 같은 강경파를 앞으로 내세워서 압박하는 그런 형상을 보여왔습니다.
예.
그리고 대화가 잘 진행될 때는 볼튼 보좌관을 협상에서 대북 협상의 전면에서 비켜서게 하는
예.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그 결렬의 책임을 놓고 서로 말하자면 일종의 피난전을 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는 볼튼 보좌관이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일정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협상을 강조하게 되면은 그때는 볼튼 보좌관보다는 폼페이오 장관이나 비건 특별대표가 다시 제 목소리를 찾고 전면에 나서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비건 대표가 뭐 아닌 게 아니라 외교는 살아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교가 살아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기자가 질문을 하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다만 그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건 대표가 얘기한 외교가 살아있다 이것이 이제 될지 안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계속 일종의 그 대치 국면으로 가서 미국의 주장을 계속 압박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최선임 부상이 이제 입장을 밝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건 대표를 보내서 좀 대화 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또 이제 비건 대표가 좀 목소리가 커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주말 또는 다음 주 중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단계적 비핵화라는 것은 아예 이제 사라지고 전면 비핵화 이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걸까요?
그것도 사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 비건 특별대표가 이제 점진적인 비핵화 협상은 안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예.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하노이 회담에 말하자면 뒤끝으로서 당시에 제기됐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식 해법이고요. 그러니까 그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는 하되 어느 시점에 가서 뭔가 약간의 입장 변화가 미국이나 북한 쪽으로부터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야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반응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상당히 그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 얘기한 게 있는데요. 최선임 부상 그 발언만으로는 그 현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밝혔다는 소식, 또 이에 대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반응,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미국 남부의 신사 애슐리를 사랑한 여자 스칼렛. 전쟁으로 하룻밤 사이 미국 남부의 전통과 질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패전의 고통을 겪지만 스칼렛은 전력을 다해 살 길을 개척합니다. 스칼렛만을 바라보던 남편 레트가 그녀를 떠나자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애슐리가 아닌 레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스칼렛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고 말하며 고향 타라로 돌아가 레트를 되찾을 결심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할 영화는 1937년 미국 문학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퓰리처상 픽션 부문을 수상한 마거릿 미첼의 원작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바탕으로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대농장을 경영하는 억척스런 여인 스칼렛과 풍우나 레트 버틀러의 사랑과 역경을 그려낸 비비안 리와 클라크 케이블의 1939년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옛 전통과 관습에 묻혀 살아가는 미국 남부의 땅. 그러나 북부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남부에도 강요하자 두 지역은 남북전쟁이란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이 무렵 아름다운 미모와 당당한 성격으로 마을 청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던 미국 조지아주 타라 농장주의 장녀 스칼렛 오하라는 애슐리 윌크스를 사랑하고 있었죠. 스칼렛은 어느 파티에서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소문난 레트 버틀러를 만나는데요. 스칼렛은 짓궂은 그를 미워하면서도 왠지 그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애슐리는 멜라니와 결혼을 해버리고 화가 난 스칼렛은 멜라니의 오빠 찰스의 고백을 받아들여 그와 결혼합니다. 얼마 후 애슐리와 찰스는 입대를 하고 결국 찰스는 전사하고 마는데 지금 들으신 곡은 막스 스타이더가 작곡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메인 테마곡이자 영화 음악의 고전이죠. 타라의 테마였습니다. 1936년 미국 무명 작가였던 마거릿 미첼이 쓴 장편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출간 6개월 만에 100만 부를 판매하며 퓰리처상을 수상했는데요. 데이비드 셀즈닉이 제작하고 빅터 플레밍 감독이 연출을 맡아 1939년 개봉한 이 영화는 1940년 제1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3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명예상을 비롯해 10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여우주연상의 영예는 비비안 리가 누렸고요. 스칼렛 유모 역의 매미, 해티 맥데니얼은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최초의 흑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죠. 이 영화는 당시 신인이었던 비비안 리를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녀가 연기한 스칼렛은 영화 사상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죠.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유모 매미가 스칼렛에게 예쁜 드레스를 입혀주기 위해 코르셋을 꽉 조여서 당기는 장면에서 나왔던 음악입니다. 유모 매미는 스칼렛에게 침대 기둥을 꼭 붙잡고 배를 당기라고 말하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삽입곡 중에서 매미 듣고 올게요. 노예제 폐지가 명분으로 알려진 남북전쟁은 공업화가 활발히 진행되던 북부와 농업을 중심으로 노예제를 유지해 나가던 남부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북부의 공업화로 인해 남부의 노동력이 북부로 빠져나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면화 농장과 노예제도를 미국 서부로까지 확대하려다 충돌이 일어나고 만 건데요. 이 영화는 스칼렛이 16살이던 1861년 남북전쟁 발발부터 1865년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마을을 복구해 나가며 그녀가 28살이 되던 해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남북전쟁으로 집안에 먹을 게 없고 농장도 폐허가 된 상태에서 스칼렛이 밭에 나와 물을 먹으며 울부짖을 때 흐르던 음악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야. 난 결코 지지 않아. 다신 굶주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죠. I will never be hungry again. Scarlett, return to Tara. 다시는 굶주리지 않겠어. 타라로 돌아오는 스칼렛. 함께 듣고 오시죠.
God is my witness, they're not going to lick me. I'm going to live through this, and when it's all over, I'll never be hungry again. No, nor any of my folk. If I have to lie, steal, cheat, or kill, as God is my witness, I'll never be hungry again.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미국 남북전쟁 전후 남부를 배경으로 스칼렛 오하라라는 여성이 겪은 인생 역정을 통해 생존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낸 역사 로맨스 대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는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주제곡 중에서 피날레, Tomorrow is another day. 피날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들려드리고요. 다음 주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어서 함께할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Something you love better than me, though you may not know it. Terror. This from which you get your strength. The redder the terror.
The land's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t's the only thing that lasts.
Something you love better than me, though you may not know it. Terror.
This from which you get your strength. The red earth of Terror.
The land's the only thing that matters.
Something you love better than me.
The red earth of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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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way to get him back.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프로 스포츠 리그에 수많은 팀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팀에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저 팀 이름은 무슨 뜻이지? 궁금한 적이 있으셨다면 이 시간에 속 시원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 편입니다. 뉴욕 양키스 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명문팀으로 꼽힙니다.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양키스의 줄무늬 경기복을 한 번쯤 입어보는 꿈을 꾸곤 하는데요. 양키스의 역사가 곧 야구의 역사다, 이런 말도 합니다. 과언이 아닌 게요,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프로스포츠 종목별 팀 가치에서 양키스는 메이저리그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목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따져도 양키스는 다른 스포츠 팀들을 압도하는데요. 스페인 프로축구팀 레알 마드리드 등과 함께 가치 순위 상위권 단골입니다. 이런 양키스의 힘 어디서 나올까요? 양키스는 메이저리그 최종 결승전인 월드시리즈 우승 횟수가 27차례나 됩니다. 전체 30개 팀 중에 가장 많은데요. 2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쌓은 11차례 기록의 2배 이상이고요. 3위인 동부지역 맞수 보스턴 레드삭스가 세운 9차례 우승의 3배입니다. 역사적으로 양키스의 역량을 따라올 팀이 없다는 것을 기록이 입증하고 있는 건데요. 야구가 본격적으로 경기 형태를 갖춘 20세기 초 메이저리그 각종 기록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은 대부분 양키스 소속이었습니다. 강타자 조 디마지오, 철마 루 게릭, 홈런왕 베이브 루스가 양키스에서 활약했는데요. 루스는 이전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일 때도 잘하는 선수였지만 1920년 양키스로 옮긴 뒤 홈런을 펑펑 쳐내며 팀의 승승장구를 이끌었습니다. 1921년부터 1939년까지 양키스는 11번 월드시리즈에 나가 8번 우승했습니다. 특히 얼 콤스, 토니 라제리, 베이브 루스, 루 게릭, 밥 뮤지엘로 이어진 양키스의 상위 타선은 살인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했는데요. 루스와 함께 살인타선 중심에 섰던 루 게릭은 메이저리그 최초 영구결번의 주인공입니다. 무려 2130경기를 연속 출장한 위업을 달성했는데요. 이렇게 초창기부터 메이저리그를 주름잡은 이 팀의 이름은 왜 양키스일까요? 원래 이름은 오리올스였습니다. 1901년부터 이듬해까지 연고지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였기 때문에 주 상징새인 꾀꼬리를 본땄는데요. 뉴욕으로 옮긴 뒤 1903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일랜더스라고 불렀는데요. 홈 경기장인 힐타파크가 뉴욕 시내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팀 이름을 정한 건데요. 하지만 1913년 새단장한 뉴욕 자이언츠 홈구장 폴로 그라운드를 같이 쓰기로 하면서 하일랜더스라는 이름이 맞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단 측과 시민들이 새로운 이름을 고민했는데요. 언론이 고민을 해결해줬습니다. 뉴욕 프레스를 비롯한 지역 매체들은 이전부터 기사를 쓸 때 양키스라는 별명으로 적었는데요. 구단 측이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양키스를 팀 명칭으로 채택했습니다. 원래 양키란 말은 미국 동부에서도 북쪽 뉴잉글랜드 지방 사람들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약간 얕잡아 보는 어감이 있어서요. 남북전쟁 때는 남부군에서 북부군 장병들을 모멸적으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양키스는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팀이자 팬들도 많은 만큼 다른 별명도 많은데요. 우선 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양키스를 영어 한 음절로 줄여서 부르기 쉽게 만든 건데요. 핀스트라이퍼스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양키스의 상징과도 같은 경기복의 줄무늬를 핀스트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이 줄무늬 옷을 입은 선수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악의 제국이라는 약간 무섭게 느껴지는 별명도 있는데요. 양키스가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이기 때문입니다. 우승을 목적으로 유명 선수들을 속속 사들이는 공격적인 팀 운영 방식을 외부에서 악행으로 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양키스는 다른 팀 간판 선수들을 장기 계약으로 끌어모으는 일 때문에 연봉 총액 상위권을 줄곧 지키고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양키스의 전설적인 강타자 루 게릭이 메이저리그 최초 영구결번의 주인공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영구결번이란 특정 선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 팀에서 다른 사람이 못 달게 한 번호를 말합니다. 선수가 은퇴할 때 등번호도 함께 은퇴하는 건데요. 그래서 등번호 4번은 양키스에서 오직 루 게릭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게릭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수도 양키스의 줄무늬 경기복에 4번을 새기고 뛸 수 없는 건데요. 양키스는 전통이 깊은 만큼 영구결번 숫자도 많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를 포함해 20개가 넘는데요. 메이저리그 30개 팀 모두에서 동시결번된 번호도 있습니다. 42번인데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42번을 달고 뛰었던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밖에 팀마다 상징적인 선수들의 번호를 결번시킵니다. 경기장 내외부 잘 보이는 곳에 이 숫자들을 크게 걸어놓고 나름의 역사와 전통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농구와 아이스하키 같은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에도 영국 열번이 있는데요. 미국 프로농구 NBA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에서 활약한 코비 브라이언트는 최초로 두 번호를 결번시켰습니다. 8번과 24번인데요. 프로 생활 초기 8번을 달고 세 차례 우승하고 이후 24번으로 바꿔 두 차례 더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구단 측이 두 번호의 가치를 모두 높이 평가한 겁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뉴욕 양키스라는 야구팀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봤고요. 영구 결번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뉴욕 시티 보이, 뉴욕 도심에 사는 소년의 신나는 하루하루에 대한 노래인데요. 패샷 보이즈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